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역에서 29일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중상입니다. 호안 멜리 호보켄시 대변인은 아침 출근 시간에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해 승강장을 덮쳤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열차가 선로 끝에 있는 장애물에 충돌한 뒤 한 여성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는 사고 열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역으로 들어와 장애물에 부딪힌 뒤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거부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필리핀 이민사회를 향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겠지만 합동 군사훈련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일정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무역과 상업 동맹을 수립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래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유엔이 자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주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탱 아르상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에 부과된 금수 조치가 당시에는 정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투아데레는 선거로 국회와 합법 정부가 구성됐고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기 없이는 군대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아데레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국가적이고 전문적인 군을 재건하기 원한다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아데레 대통령은 프랑스와 보지제 전 대통령 정부의 전복으로 촉발된 3년간의 불안과 폭력 사태 뒤 지난 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알레포에 대한 계속되는 공습으로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런 말은 러시아 측이 알레포를 계속 공습하겠다고 밝힌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동부를 시리아 정부군이 탈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 유엔 관리는 알레포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특히 다친 사람들을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알레포 주민 수천 명이 내전으로 파괴된 도시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지 에잘딘 람지 유엔 시리아 부특사는 알레포 내 식량 재고량이 점점 줄어든다며 많은 빵집이 문을 닫았고 이제 겨우 14,000명분의 먹을거리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군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어도 다르푸르에서 30건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0명에서 250명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증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라니 핫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위기연구 담당관은 여러 사진들에 어린이들이 다치고 수포로 덮인 모습이 담겨 있다며 일부는 숨쉬기가 불가능하고 피를 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자문으로 참여한 화학무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거가 발포제나 수포 작용제 등에 노출됐음을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도 육군은 29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있는 반군 용의자들을 정밀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군기지를 반군들이 공격해 인도군 18명이 숨진 뒤에 이번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인도군의 람비르 싱 작전사령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서 암약하는 테러 분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이 기본적으로 테러 분자들이 인도에 침투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매우 도발적인 방법으로 무책임하게 핵무기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one can't say responsible. They've been provocative.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간염 환자에 대한 약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국제전자결제 시스템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세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28일 2016 북한 접근 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슬레티는 데이너 로라바커, 그리고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북한의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토록 했습니다. 또 북한 핵개발에 연루돼 미 재무부사나 해외 자산 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 기간은 법안 발효 90일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이런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선중앙은행 등이 은행 간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국제 결제 시스템을 해킹해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미화 8,100만 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은행 간 통신수단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2094호 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심스러운 북한 현금 다발에 자국 영토 통과를 회원국이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언급하고 있는 은행 간 통신수단은 국제대금결제에서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국제금융거래망입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세먼 소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27일 미한일 삼각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할 구상을 미리 밝혔습니다.
This was done in the past with respect to Iran banking systems with great success, and I think it's past time for North Korea to be blocked from this kind of access as well.
과거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접근을 이미 예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 출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the EU, about tightening the applica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 including.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접근을 더욱 차단하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 정권이 매우 도발적인 방법으로 무책임하게 핵무기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27일 미국 남부 뉴멕시코 주의 커틀랜드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one can't say responsible. They've been provocative. They have not shown the respect.
북한 정권이 엄청나게 파괴적인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주의하지 않은 채 매우 도발적인 방법으로 이를 휘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 때문에 미국은 강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전날 미 중서부 노스다코타주의 마이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도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개발 위협을 지적하며 핵전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rather the unwise resort to smaller but still unprecedentedly terrible attacks.
오늘날의 핵무기 사용은 냉전 때처럼 대량의 핵교전 위협이 아니라 더 작지만 전례 없이 끔찍한 공격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러시아나 북한이 재래식 전력 우위에 있는 상대를 핵무기로 강하게 압박해 위기 상황에서 물러서게 하거나 동맹을 포기토록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핵 위협 환경이 변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새로운 형태의 핵무기나 운반 체계를 지난 25년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1,080억 달러를 투입해 핵 전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엔 구형 전략 폭격기와 오래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의 교체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카터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지가 동북아시아 동맹국들로 신뢰 있게 확장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It's also why we continue to build more robust ballistic missile defenses oriented toward the North Korean threat.
더욱 강력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의 기지에 지상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합의하는 등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미한일 세 나라가 지난 6월에 실시한 탄도미사일 경보 훈련을 언급하며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를 위해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각국에 북한과의 관계 단절과 격화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두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어떤 형태로든 타격이나 고립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을 위한 미한 간 재반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 국제사회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각국의 북한과의 단절을 요청한 직후 나왔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은 전방위 외교적 노력과 공조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만 북한이 그것을 깨닫고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불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 또 재반 수단과 전략을 활용해서 압박을 해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서면 증언에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해달라고 요청하도록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억지와 압박 그리고 외교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 북한의 협상 복귀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주고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을 외교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카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성윤 박사는 미국이 향후 대북 경제 제재 효과와 관련해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찾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외교적 강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초반 수교를 시작한 유럽의 주요 국가, 대표적으로 영국과 독일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미국 정부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외교 관계가 단절 혹은 격화되는 국가에는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할 수가 없게 돼요. 비자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내에 통치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도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금 제재에 대한 정당성과 무용론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외교적으로 차단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어요.
정성윤 박사는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특히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박인휘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공조 체제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대해 협조적 의지를 보이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조치란 분석입니다.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심 부분을 세컨드리 보이콧이어서 그거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여타 모든 조치들은 상징적인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주긴 하겠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거나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등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16세 이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연속 우승, 통산 세 번째 우승의 꿈도 무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2016 아시아 축구연맹 AFC 16세 이하 축구선수권 대회 4강전 이란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습니다. 북한은 29일 열린 이란과의 경기에서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며 0-1로 끌려가다가 후반 35분에 이란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개담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더 이상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해 승부차기로 이어진 경기에서 이란과 북한이 5-5로 맞선 상황에서 이란 선수는 골을 성공시킨 반면 북한 선수가 찬 공은 이란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북한이 결국 5-6으로 패했습니다. 북한의 윤정수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AFC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한 것이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강전에서 승부차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부차기에 자신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한 이란은 또 다른 4강전에서 일본을 4-2로 물리친 이라크와 다음 달 2일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반면 북한은 이란에 패 결승 진출에 실패하면서 대회 2회 연속 우승과 통산 세 번째 우승의 꿈도 무산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0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서 우승한 데 이어 태국에서 열린 2014년 대회 결승전에서 한국을 2-1로 물리치고 우승했었습니다. 또한 2004년 일본 대회와 2006년 싱가포르 대회에서 2회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1985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대회에서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노동당 39호실로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외부의 자금 조달과 운영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작업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29일 공개한 2016 북한 권력기구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전문부서로 지난해 북한 권력기구도에 존재했던 당 38호실이 빠졌습니다. 당 38호실은 39호실과 함께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던 기구였지만 38호실이 폐지되면서 39호실로 통합됐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당 38호실과 39호실의 역할에 대해선 2000년대 김정일 시대에는 38호실이 로얄 패밀리의 충성 자금을 관리하고 39호실은 노동당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선 38호실은 수입품을 북한 내에서 팔아 마련한 자금을 관리하고 39호실은 광물 등을 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인 지난 2008년 초에도 38호실을 39호실로 통합했다가 2010년 재차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다시 통합된 시점에 대해선 통일부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통합된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시대 들어 통치자금 관리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38호실의 자금 관리가 혼란을 겪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39호실로 흡수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김정일이 관리하던 자금 모두가 김정일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그 특성상 그 안에서 뭐 그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서 뭐 착복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아마 그걸 통폐합해서 김정은 직할 체제로 통합하는 과정일 수가 있죠.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어차피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인데 굳이 두 기구에서 따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이나 외부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아마 이런 외화에 대한 총괄 운영, 일어나 다시 말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당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뭐 이것이 로얄 패밀리들 자금이든 다 하나의 주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9호실로 일원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2016 북한 권력기구도에는 북한의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등은 당초 국방위원회 소속 기구였지만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대체됐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이 부에서 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각 소속으로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안전보위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분명한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경우엔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 외곽 조직이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폐지하고 국가기구로 재편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위원회가 전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결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국무위원회에 속하게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통일부의 대화상대 역할을 했지만 노동당 외곽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격이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격상시켜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남 통일 공세를 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캐나다 하원 의원들이 또다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 임명과 탈북 난민 수용 등을 입법화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월 중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11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의 대북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 이경복 회장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2일 하원 인권소위원회 쉐릴 하드캐슬 부위원장과 데이빗 스윗 부위원장, 브래드 트로스트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는 11월 하순에나 중순이나 하순경에 잡힐 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 마찬가지로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결의를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회장은 하원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외교통상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의회 차원의 결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의회 결의가 정부 결의와 같은 효과가 있는 만큼 의회 결의 후 정부가 곧바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 북한인권법 제정 청원운동을 시작한 이 회장은 캐나다 북한인권법 초안을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북한인권대사직 신설과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특히 political freedom,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 이런 문제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일을 하는 NGO들을 서포트하라. 또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위험에 있는 탈북 난민들을 도와주는 NGO를 서포트해라.
초안에는 또 북한이 붕괴돼 난민이 대량 발생했을 때 캐나다 정부가 탈북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사상 처음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었지만 뒤이은 의회 총선거 일정 때문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간염 환자에 대한 약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70여 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11월에는 최대 300여 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이달 초 본격적으로 북한 간염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관계자 12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염 치료제는 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간염 치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북한 공중위생부는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인 간염과 관련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간염 요양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간염 요양소에 트랙터와 온실, 고기 통조림, 담요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요양소의 중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시설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15년 11월 개성과 평양의 간염 전문병원에서 시범적으로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하기로 북한 공중위생부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9개월간의 준비 작업 끝에 마침내 이달 초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11월 한 달 동안 간염 환자 200명에서 300여 명을 치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와 함께 북한의 수해 피해 구호에도 나섰습니다. 최근 방북 기간 중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해 평양에 비축해놓았던 긴급 구호품을 방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구호품은 위생용품과 수질 정화제, 물통, 식량, 담요 등으로 지난주 수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간염과 결핵병원에 적어도 두 개의 온실을 지어주기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온실은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설명입니다.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3만 6천 달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28일 서울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서두현 초대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이 갖는 의미와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입니다.
서두현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서두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9월 4일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그 법에 따르면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예.
아, 북한 인권법 제정에 11년이라는 사실을 그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직접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기관과 민간 단체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 북한 인권 기록 센터가 출범된 만큼
네.
앞으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인권 기록을 보다 폭넓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생산 기록해 나감으로써
예.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센터 이름 그대로 이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네. 누구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대상은 당면에서는 이제 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
예.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좀 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서 북한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 어떤 증언을 남기는 일, 이런 부분은 대부분 뭐 한국에 있는 또 혹은 해외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는 이 센터는 주체가 돼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전문성이나 그동안의 정보 수집 면에서 민관 협력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셨는데요.
예.
먼저, 이번에 제가 출범한 기록센터의 그 인력들은 관련 분야의 그런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 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이렇게 합류해서 함께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예.
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민간단체 또 국제 NGO 등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인권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경험도 축적하고 전문성을 배양해 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같은 민간 부분의 실적과 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민간
예.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재단이 북한 인권법에 의해서 곧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설립되면은 민간 단체 이 같은 자율적 활동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또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사무소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하는 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어제 우리 출범식에 시나 폴슨 네. 서울사무소장도 참석을 해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 유엔의 입장에서 서울사무소는 일을 하는 거고요.
예.
저희는 저희보다 폭넓게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 실태도 파악을 하고
네.
또 독재는 이제 인권 침해 실태도 또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와 같은 면도 있지만 보다 우리 정부 하는 것이 폭이 넓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주체가 돼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일이니만큼 그 공신력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을 담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건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탈북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때로는 과장된 것 아니냐. 물론 그 인권 침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 검증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예, 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탈북 우리 주민들의 뭐 증언 또 기타 뭐 기록 이런 거 진술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기록을 해나갑니다만 그런 것들이 신뢰성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북한은 뭐 당연히 이번 그 인권센터 출범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통일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뭐 그 보도는 봤습니다만 예. 이번 조직 개편 또 이런 센터의 설립은 우리 정부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앞으로 이런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
또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북한 인권법이 시정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센터가 출범되기 때문에
네.
북한의 그런 비난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북한은 이번 조직 개편에 담긴 이런 센터의 출범에 담긴 그런 민족적인 또는 시대적 요구를 지치하고 그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초대 센터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좀 중책을 맡아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에 밑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속인 만큼 어떤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당면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설계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답니다.
예.
또한 그 수집된 자료들이 북한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면 물론 향후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기록으로 생산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
9월 28일 날 출범한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이 자유를 되찾기 시작한 날이자 북한 주민의 전원과 인권이 회복되는 그 계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와 기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의 문을 연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서두현 초대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대사관을 개설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대사관 개설 요청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대사가 임명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북한 대사관 현판과 인공기가 달려있는 건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이 개설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드미트리 미론치크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3월 북한 측에서 벨라루스의 대사관 개설을 요청했다면서 당시 양국은 무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만남 이후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3명의 북한 외교관이 벨라루스 외무부로부터 승인됐지만 완전한 기능을 하는 북한의 대사관은 벨라루스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론치크 대변인은 북한 측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 결정은 별도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대사관을 개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 현지 언론 등은 벨라루스 외무부가 북한의 대사관 개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론치크 대변인은 북한의 대사관 개설 시도가 일반적인 외교적 업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벨라루스의 외교 관계가 1992년부터 이어져 왔고 대사관 상호 개설 역시 당시 상호 조약에 근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론치크 대변인은 평양에만 30개 나라의 대사관이 개설돼 있다면서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체코와 스웨덴, 멕시코 등 40여 개 나라는 북한의 대사관이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론치크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규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벨라루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벨라루스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마련한 국제사회 규범과 규약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과 외교적 협력을 강화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이 같은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인 28일 벨라루스 현지 온라인 뉴스통신 툿바이는 북한 대사관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벨라루스 외무부가 대사관 개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툿바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민스크의 한 주택 입구에 북한 대사관의 현판과 함께 북한 인공기가 날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툿바이는 현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9일 30여 명의 북한인이 인공기를 개양하는 등 개관식으로 추정되는 행사가 열렸지만 건물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 만에 한국에서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이 그 북한 동포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정도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천명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징성도 있고 기본적인 가장 도덕적인 문서인 것 같아요. 그 법안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맡게 되는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북한 당국에 의해 이뤄지는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수집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북한 인권 침해 조사와 기록을 한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로써 북한 지도층에 대한 경고의 의미와 함께 향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이종은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입니다.
동독에서 가해지고 있는 그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서독에서 야스기타라는 그 기록 보존소가 인권 침해 사항들을 계속 이제 기록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동독에서 인권 침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이게 혹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내가 처벌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통한 대북 압박도 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는 별개 사안이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대북 압박과 제재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겁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기반을 뒀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2705는 대북제재 결의로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향후 안보리 결의에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위 워킹그룹의 이영한 대표입니다.
2014년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개발 이런 것에 있다라고 해서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좀 선명하게 해준 것이고요. 과거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문제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다뤄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는데 유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 못지않게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지난 7월 초 의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 나라의 명단이 담긴 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처럼 대북 인권 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제기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정현 교수입니다.
타격을 주는 것은 해외 북한 노동자를 확실하게 인권 문제 등등을 제기를 해서 뭐 그게 인권 환경 자체 개선이 되면 또 북한 그 노동자한테는 좋은 것이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해외 노동하는 걸 차단하면 부수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 차단하는 제재 효과까지 같이 가는 것이니까 뭐 복합적인 면에서 그거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죠.
이정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라디오 방송이나 정보 유입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기존의 교류협력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에서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으로 접근 방식이 바뀐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연계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6일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인권법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박사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 프레셔도 있지만 끌어내는 방식도 어떻게 고민할 거냐 하는 거죠. 의미가 있든 복구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남북인권대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도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남북인권대화 추진과 대북인도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 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북한 인권법에 제시된 인권 개선 방안의 경우 북한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식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서독 역시 중앙기록보존소 설치와 같은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병행한 바 있다며 남북인권대화 의제의 경우 이산가족이나 여성, 아동, 장애인 문제 등 북한이 수용 가능한 의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제3국 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인권법 적용 여부 등과 같은 쟁점도 여전히 남아있어 구체적인 후속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30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황해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1도. 함경남도 함흥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2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2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방송해드립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역에서 29일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지금까지 적어도 한 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중상입니다. 호안 멜리 호보켄시 대변인은 아침 출근 시간에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해 승강장을 덮쳤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 열차가 선로 끝에 있는 장애물에 충돌한 뒤 한 여성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열차는 승강장과 승객 대기실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멈췄고 이로 인해 철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사고 열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역으로 들어와 장애물에 부딪힌 뒤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를 거부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 사고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보도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나온 현장 영상과 사진들은 옆 건물이 많이 부서지고 열차 앞부분이 선로에서 벗어나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현재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유엔이 자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팅 아르상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에 부과된 금수 조치가 당시는 정당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투아데레는 선거로 국회와 합법정부가 구성됐고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무기 없이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아데레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이 인정한 국가적이고 전문적인 무장군을 재건하기 원한다며 이것이 자신들의 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아데레 대통령은 전 대통령 정부의 전복으로 촉발된 3년간의 불안과 폭력 사태 뒤 지난 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기구에 따르면 약 230만 명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필리핀 이민사회를 향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유지하겠지만 합동군사훈련은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만 다음 주로 예정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베트남의 이틀 방문 일정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무역과 상업동맹을 수립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뒤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알레포에 대한 계속되는 공습으로 러시아와의 시리아 휴전 협상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런 말은 러시아 측이 알레포를 계속 공습하겠다고 밝힌 몇 시간 뒤에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알레포 동부를 시리아 정부군이 탈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 유엔 관리는 알레포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특히 다친 사람을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알레포 주민 수천 명이 내전으로 파괴된 도시를 떠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남지에잘딘 람지 유엔 시리아 부특사는 알레포 내 식량 재고량이 점점 줄어든다며 많은 빵집이 문을 닫았고 이제 겨우 14,000명분의 먹을거리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구호기구 측은 알레포 동부가 현재 포위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29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 있는 반군 용의자들을 정밀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 카슈미르에 있는 인도 군기지를 반군들이 공격해 인도군 18명이 숨진 뒤에 이번 공격이 감행됐습니다. 인도군의 람비르 싱 작전사령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슈미르 분쟁 지역에서 암약하는 테러 분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싱 사령관은 이번 공습으로 테러 분자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싱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번 작전을 파키스탄 측에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오면 강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군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화학무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9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는 적어서 다르푸르에서 30건의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200명에서 250명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티라나 하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위기연구 담당관은 여러 사진들의 어린이들이 부상과 수포로 덮인 모습이 담겨있으며 일부는 숨쉬기가 불가능하고 피를 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 범죄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에 따라 UN에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